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지만 어떤 부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7월 3일 기쁨의 메아리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의 메아리 오늘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쁜 소식 마산교회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목마른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불행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니고데모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간음죽에 잡힌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정말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던 그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여인이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행복, 또 하늘의 기쁨, 또 만족감을 그 여인에게 주셔서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여자를 변화시킨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위치로 우리 마음이 내려가면 이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꼭 사람을 만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좋은 의사라도 단체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4장 4절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잘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고 또 수가성에 가셨던 이유, 그리고 그분이 하루 종일 걸어서 정말 고단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거든요.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쯤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오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고 아주 고단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단하게 계셨던 이유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만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청취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한 1서 이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우리는 양처럼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떠나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앉으시고 또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정말 전혀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내가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내 무지한 상황,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럽혀진 내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네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 정말 이분이 누구실까? 아, 나는 정말 이분을 알지 못하는데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당신은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물을 먹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항상 땅에 있는 물, 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이 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있는 물,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어.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여자가 말한 게 아니라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 여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을 텐데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고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내가 이분에게 내 마음을 내놓고 이분을 그대로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겠다는 소망이 여자의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자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도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께 만나면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나쁜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혼하고 또 원수가 되고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정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너 더럽고 추하게 살았잖아. 너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잖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창녀처럼 살았잖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지만 나는 그거 다 알고도 너에게 다가왔어. 내가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인 거 알면서도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알고 너에게 다가온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전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족이 내 허물을 다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난 너의 가족이야. 난 네 허물을 알면서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에는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었어. 그 말입니다. 마치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고치는 것이죠.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고치는 것이고 삼성 핸드폰은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러 온 거야.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마지막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그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더럽고 추한 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러, 우리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이 순간 발견한 겁니다. 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미 처음부터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이분이 담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 허물을 이분이 책임지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겠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 여자가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죄는 끝나고 모든 이 여자의 슬픔과 죄악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담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까지 해서 20번의 강연을 모두 마쳤는데요. 목사님 어떠신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펴고 한절 한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큰 복이 되었고 또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한 기쁨의 메아리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사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총 20회로 준비했던 기쁨의 메아리. 이 메아리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자녀이자 또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주였습니다.